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은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랑의 원천입니다. 2017년도가 잘 시작을 했는데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 벌써 3월달 이제 봄철입니다. 시간은 잠시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구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도 계속 먹고 있고 우리는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잘 살려고 또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모든 만사와 만물의 흐름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는 자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찬송가에도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 길이 참 험하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지금 야곱이 모처럼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흐름 제대로 타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지 오늘 확인하면서 회복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복음인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인이 걸어가야 될 복되고 참된 길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입니다. 첫째로는 기쁨과 확신 넘치는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매일 출발해야 돼요. 그걸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그랬어요. 길을 떠나. 옛날 성경은 발행하여 이렇게 번역했고요. 성경 원어 성경에는 발을 쳐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을 쳐든다는 말 여러분 이해하려면 북한 군인들 사열하는 거 보면 있는 대로 발을 쳐들어서 관절이 상할 정도로 힘있게 가잖아요. 나 그 볼 때마다 걱정되죠. 관절 상하겠는데 싶어서. 발을 쳐든다 말이 무슨 말이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 가볍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원래 집을 나올 때 마음이 엄청 무거웠을 것입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길인데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닙니다. 한 달 걸어가야 될 길이고 혼자서 가야 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먼 길입니다. 그런데 돌기둥 세워서 예배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첫 시간을 베델 제단 정시 기도 정시 예배를 통해서 참된 힘과 확신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인생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못 죽어서 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인생 뭐 있어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갔어도 안 되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빌립보 1장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난주에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이 가는 길하고 좀 다릅니다. 막연한 그 길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 길에 우리를 초청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쁨과 확신 가지고 가야 돼요. 빌립보 8장 39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길에서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너무 기뻐서 함께 예배하고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빌립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이 기쁜 마음으로 어디로 갔는지 그냥 묻지도 않고 갑니다. 내시는 어떻게 성령 충만 예배 후에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흔연히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길이 험하고 멉니다. 노래도 보니까 인생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날마다 그 확신 가지고 하루를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무시기도 응답받아요. 무시기도라는 말이 뭐냐?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고 환난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세요. 2절에 보니까 본즉 그랬어요. 본즉 지금 야곱이 눈에 본 게 뭐냐면 낯선 현장이 보입니다. 한 번도 안 온다니까. 들판에 보니까 양떼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우물도 있고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긴장되고 두려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신 부분이 있었다가 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도 다 똑같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전에 안 보인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앞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거는 나중에 할 일이고 지금 모든 현장에서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보는 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 따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따로 보게 하십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 가게 하신 현장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중요한 길을 가는 중에 자기가 가는 길 앞에 피파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말은 조심해라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을 받고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왜 가게 하셨는지도 알고 있죠. 그리고 힘을 왜 주시는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운동은 교회 숫자 모으는 성장이 아닙니다. 절대적 이유가 있어요. 네가 복음 안전하면 이 나라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망하고 있는 그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어느 누구보다 바울이 알고 있어요. 죽어도 가야 돼. 안 그러면 다 망하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갑니다.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은 빌립 전도자 있죠. 그 빌립의 딸 네 명이 기도 많이 하는 여자들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는데 바울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포박되고 구속되고 핍박받는다 하는 것을 네 명이 다 환상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울면서 가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걸 무시하고 갔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걸 모르고 갔단 말이 아니고 그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 여자들이 몰랐던 게 뭐냐.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 현장에 역사하는 다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담대히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포박당하고 잡혀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로마로 묶여서 가는 그것을 진짜 응답으로 확인했어요. 자기 평생 소원 로마 복음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고 사명받을 때 그 내용을 가슴에 품고 있어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고 로마에서도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일이 거기도 일어나야 되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그걸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것이 드디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출근해서 오늘 하루 사는 게 아니요. 그게 확인되는 날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 4장 22절에 보면 가이사의 집에 연결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집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응답을 받은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험난한 생활하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힘을 주세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야곱이 나중에 애굽 바로 왕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고생했단 말이 아니요 그 험난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 속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승리했다는 그 말이에요. 무시 기도의 응답입니다. 더 나아가서 집중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예비하신 축복 응답을 그곳에서 찾아내세요. 여러분 이 우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우물은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도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다 우물가에서 역사해놨잖아요. 지금은 우물가에 별로 안 가잖아요. 집집마다 수돗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앵두나무 우물가에 뭐 어떤 뭐 그런 노래 내가 생각이 나는데 별로 그런 노래 안 좋아하지만 생각이 나요. 우물가가 사연이 많은 우물가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우물가가 없는 시대죠. 그때 당시에는 우물가에 중요한 일이 다 벌어졌죠. 우물가가 황금의장이에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거기 우물가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응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수가성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우물가 역사를 가지고 그 동네 그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물가에 응답을 받는데 4절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동네입니다. 5절에 야곱이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기가 막히죠? 6절에 야곱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묻지도 않은 딸 이야기까지 딱 하고 있어요. 정확한 인도받고 응답받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딸까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야곱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지역 현장이 세 가지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아니면 재앙지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자기 부모와 함께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예배할 때, 그 집에만, 그 집에서 제단 쌓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는, 내가 일하는 곳에 어디든지 역사하는구나. 내 삶의 현장에 더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그걸 체험하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니다. 집중 기도의 응답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전도인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주변 사람이 살아나요. 전도인이 현장에서 누릴 참된 삶인 뭐냐? 먼저 24시 응답을 회복해라. 24시라는 게 뭐냐면요,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내가 뭘 해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답이 확실히 나와서 내 하는 일에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지금 야곱이 낯선 동네 와가지고 눈에 거슬리는 게 지금 양 치고 있는 목동들이 전부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양 목동이 놀면 양들도 같이 놀아요. 양은요 목동 시킨 대로요. 목동이 들어누우면 저것도 들어누워. 지금 낮 시간에 풀을 열심히 뜯어야 돼요. 양들은 보통 해질 때 되면 열심히 뜯는데 그래갖고는 풀이 모자라.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안 했거든. 자기가 자기 집에서 양칠 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양들을 하루 종일 풀을 뜯기도록 했는데 이 목동들이 놀고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충고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24시에 비밀이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 속에 24시 역사를 찾아내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게 벌써 구원받은 성도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직업이 뭡니까? 노예. 그게 뭐 24시냐? 아니요. 거기서 그 비밀을 찾아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거 이전에 정식이도 응답받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기쁨과 확신이 넘치고 영안이 열린 상태가 되니 24시 응답을 받고 하다 보니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요셉이 그 일을 맡은 그 날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들이 일을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러면 전문성, 하나님 응답을 반드시 주시게 되세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하는 이유를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확인하고 당연한 일로 확인하면 당연히 일심으로 오직의 일로 24시 할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계속 누리는 중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예비해 놓으신 25시의 삶이 회복이 돼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묵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물이 너무 귀해서 우물물을 계속 열면 안 되고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양떼들이 한꺼번에 모여왔을 때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 그러면 우리 사촌 라헬은 여자니까 아마 나중에 밀려나겠구나. 물 거의 다 말랐을 때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겠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야곱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우물 뚜껑 돌 그거 엄청 무거운데요. 라헬을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발동을 했는지 어디서 초인적인 힘이 났는지 그 돌덩어리를 옮기고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 먹이는 일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모세가 어쨌든 이 물 먹이는 게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일이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사고치고 도망지를 쳐서 광야에 왔을 때 이드로의 딸 십보라가 양치는 그 현장에 왔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남자들이 이 십보라를 무시하고 저거가 먼저 물 먹이고 나중에 남은 물 갖고 십보라 이드로의 딸이 먹이고 있는 걸 보고는 모세가 나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모세가 오면 무조건 십보라 물을 먼저 먹도록 했어요. 힘이 셌냐? 아닙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자인가? 도망을 쳐왔지만 옷은 그 옷 입고 있었던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양복, 그 왕자 옷 입고 와갖고, 그 다음 뭐 양자 어떤, 왕자에 대한 어떤 뭔가 또 이렇게 뭐 머리에 또 하고 뭐 폼 잡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해서 십보라 마음이 뿅 간 겁니다. 아, 멋있어 이러면서 그래갖고 역사에 난 겁니다. 지금 라헬도 부지런한 여자지만은 이런 모습을 보고 야곱에게 반하기 시작한 겁니다. 24시 속에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은 라헬과의 만남에 25시에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라헬이 너무 감동돼갖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막바로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놓으니까 라반도 기가 번쩍 뜁니다.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왔구나. 이래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으로 확인하고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만나서 외삼촌에게 뭐라고 합니까? 13절 중요합니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오늘 여기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역사, 그걸 말한 거예요. 필연적인 이 역사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필연. 거기에 전심할 수밖에 없고 유일성의 25시 응답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영원의 삶의 응답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생길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게 말해라. 하도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 외삼촌 야곱보다 훨씬 꾀가 많은 욕심쟁이 외삼촌인데도 그냥 일 시키면 저기 도망갈까 싶어서 돈 조금 주고 일 시키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정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딴 생각이 있었어요. 온통 라헬에게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의한 게 뭐냐, 외삼촌 저는 돈 필요 없고요 저 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7년 동안 무임금 봉사를 하겠습니다. 대단하고 파격적인 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결혼 지참금 주고 와야 돼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지요. 결혼 지참금. 왜 결혼 지참금 써야 되느냐면은 그들은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다 일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던 여자 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만큼 그 집에 손해가 끼쳐지니까 돈 내놔야 돼요.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은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의 사위를 다윗을 자기 사위로 맞이하기 위해서 제의하죠. 결혼 지참금 내야 되는데 네 결혼 지참금 대신에 저 블레셋 사람 쫓아가가지고 100명 죽이고 포피를 잘라오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에게는 딸이 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엘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살펴보니까 진짜 시력이 약한 게 맞아요. 그때는 안경이 없었어. 그 시력이 약하면 어떻게 됐겠죠? 요즘은 뭐 아가씨들도 콘택트 렌즈 딱 있으면은 표도 안 나는데 찡그릴 수밖에 없어. 항상 찡그리는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미인도 아니야. 못난 얼굴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들겠습니까? 근데 라엘은 반면에 뭐라고요? 아리따다 그랬죠. 이 말은 섹시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섹시한 여자입니다. 이름도요. 라헬, 레이첼, 라헬이라는 이게 뜻이 뭐냐면은 암양, 암양이라 예쁜 암양, 예쁜 사슴, 암사슴. 뭐 그런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을 보는 순간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지금 야곱은 결혼 지참금으로 7년 봉사하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실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응답이다. 이렇게 바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왜? 예쁘니까. 분명히 레아는 아니라는 거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정한 여자는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라고 자기가 확신했어요. 말씀도 없었는데 얼굴 쳐다보고 얼마나 폭 빠졌으면 7년 동안 무임금으로 하겠다고 자기 생각 판단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이제 다음 주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는데 결혼했는데 그날 밤에 라엘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엘이 아니고 레아라. 마음이 참 어떻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한테 항의했어요. 왜 레아냐 이러면서 항의했어요. 요때라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왜 레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야 될 거 아닌가? 야, 네가 너무 미색에 빠졌구나. 레아가 내가 택한 여자야. 이렇게 말씀을 틀림없이 했을 건데 안 물어봤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첫 번째 정한 야곱의 아내는 레아입니다. 왜 그러냐? 그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들 확실히 생각을 바꾸세요. 예쁜 여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로 열고 예쁘면 더 좋고 가로 닫고 그래 해야 되지. 예쁜 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할렐루야. 아저씨가 할렐루야 해봐도 소용없어. 총각들이 하려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때라도 기도해보면 될 긴데 화가 나가지고 온통 라인한테 빠져가지고 외삼촌 왜 이래 됐습니까? 아, 외삼촌은요 단수가 야곱보다 훨씬 위야. 야곱도 욕심이지만은 외삼촌은 인본주의 대가야. 나 아주 얼굴 하나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이야기합니다. 야, 야, 너 몰라서 그런데 우리 동네 풍습은 첫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얘는 막 속이 탑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나. 야곱도 인본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제의합니다. 라헬을 나한테 주시면 7년 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7년이 아니고 14년을 모임금으로. 왜 제가 레아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거기서 태어난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레아는 7명 낳았어요. 12 아들 중에 6 아들 낳았어요. 6남 1녀. 거기다가 그 낳은 자식들이 보통 자식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은약의 혈통을 낳았어요. 유다.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그리고 레위, 레위가 누굽니까? 제사장족의 조상이요. 결과론적이지만은 라헬하고는 안 했으면 좋았을 뿐 했다. 근데 섭리적으로 다 결혼했지만 거기서 두 아들이 태어났지만은 요셉, 베냐민 태어났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셉 이야기가 요셉 죽고 나서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유다 지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적 응답입니다, 이게. 그걸 못 찾아낸 거죠. 그걸 못 깨달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준비해놨어요. 지속적인 재창조의 영원성의 응답은 열두 지파를 형성하게 하시는 그 응답을 야곱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교인이 평생 승리할 참된 원동력을 해보게 해야 됩니다. 야곱은 어쨌든 대단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긴 사랑의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남자 만나고 싶죠. 그렇게 긴 시간, 7일도 긴데 7년을 그 긴 노동의 시간 사랑의 힘으로 다 감당했어요. 정열적인 사람, 참된 사랑의 봉사, 계산 없는 봉사, 정말 멋있는 연애를 한 야곱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최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머슴살이한 야곱. 그러나 그 선택이 자기가 좋아하는 관점으로만 선택한 결정입니다. 여지없이 아담의 후손인 것이 확인됐어요. 창세기 3장 6절 아담의 후손 맞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 눈에 보는 대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고 남편한테 주고. 여러분 그래서 성질 급하게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이쁜 여자가 나타나고 남자가 나타나도 기도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이 여자가 성질이 참 더러운 여자요. 언니는 자꾸 애 낳으니까 자기는 애 못 낳으니까 나중에 창세기 30장 보면요 남편한테 막 껄치 뜯어요. 나도 애 낳도록 해 아니면 나 죽을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 야곱이 너무 또 낙심할 것 같은 게 하나님이 겨우 애 하나 주시고 나중에 겨우 또 하나 주시고. 그런데 이 여자는 영안이 어두운 여자라. 몸에 우상을 지니고 다니고 나중에 드라빔 훔쳐가지고 다니고 그런 엄마가 요셉에게 유익이 없을 것으로 하나님 판단하시고 베냐민 죽을 베냐민 낳을 때 헬라를 라헬을 죽도록 했습니다. 유익이 없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야곱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결혼이 아니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작정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장하셨다. 우리를 불러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로.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위하여 물을 먹이도록 하고 7년을 수일같이 사랑했지만 그 여자에게는 근본 불행한 부분은 해결이 안 돼서 늘 시달리고 힘들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에게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남자, 좋은 여자만 만나지 말고 진짜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가정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의 힘을 갖고 해야 돼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벌레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하고 완벽한 복음 생수 우물가에서 초대해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처절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진짜 중요한 복에 그는 샘은 놔두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육신적인 수고만 하느냐. 그리고는 뭐냐 물 먹으라 소리 안 하고 내게 듣고 내게 들을지어다 말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된 복음 말씀의 샘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그 속에서 그 우물가에서 우리에게 살도록 해 주셨는데 그 우물 이름이 뭐냐? 138이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그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면 승리합니다. 선교인이 뭡니까? 어떤 조건도 맺히지 않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전도자로 끝나는 거예요. 뭐냐? 혈통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안 되는 것은 전도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면 외모, 학력, 배경, 혈통, 인종, 언어, 문화를 초월해서 도울 수 있는 선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완전하게 승리하도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뭐냐?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주님 그 완벽한 사랑을 먼저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야곱의 사랑에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7년, 7천년, 영원히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힘있게 주먹을 쥐고 외치세요. 바울이 외친 것처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날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살리세요. 그 사랑의 우물을 떠나지 마세요. 그 사랑의 샘에다가 여러분 뿌리를 내리세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세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주님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내 양을 치고 먹이고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든지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알죠? 사랑은 온유하고 알죠? 그게 사랑의 힘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사랑의 힘으로 7년을 수일같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평생을 하루처럼 평생을 하루처럼 그렇게 승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한평생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한평생 사랑하는 주님 모시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주만 모시고 나의 마음속에 찬양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의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합니다.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길